생명이 그에게 있다.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소요가 그쯤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리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두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두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두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밀어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일은 우리 교회 모든 양육을 섬기는 우리 양육본부가 섬겨주셨는데 오늘 아침에 성령 충만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양육본부 한번 힘찬 박수로 격려합시다. 감사합니다. 어제 본문에서 우리는 에베소의 은장색 데마드리오의 선동으로 인해 에베소의 흥분한 군중들이 극장으로 몰려가서 폭동에 가까운 난동을 일으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행히 지혜로운 공직자의 개입으로 하루 만에 이 소란이 가라앉았지만 바울이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에베소에 더 머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게 되죠. 1절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리라. 사실은 바울은 에베소에서 있는 5월 아데미 축제를 맞아서 몰려든 인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떠나려고 했는데 그 계획이 무산된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인생을 보면 참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한쪽 문이 닫히면 닫힌 문 앞에서 낙망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이 다른 문을 여신다고 믿고 또 씩씩하게 다시 일어서죠. 그래서 이미 오래전에 세워놓았던 마게도니아로 가는 계획을 좀 앞당겨서 실행했습니다. 여러분도 인생에서 하나의 문이 닫혀도 그 앞에서 너무 낙망하고 있지 말고 빨리 털고 일어나서 새로운 문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제 마게도냐로 간 그 경로는 아마도 2차 전도 여행 시에 그 이미 경유한 코스와 비슷했을 것입니다. 지도 화면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코스를 한번 이렇게 짚어보시면은 에베소에서 이제 올라가가지고 2차 전도 여행 때처럼 이렇게 해서 빌립보, 베게아 이쪽으로 해서 여기 우리가 그리스하고 마케도니아를 막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리스 북부 반도가 마케도니아입니다. 알렉산더의 고향이죠. 여기서 세력을 구축한 알렉산더가 그리스를 장악한 뒤에 아시아를 칩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될 게 그 당시 서양과 동양을 가르는 선이 이 바다에 이 에게해예요. 여기가 이제 트로이죠. 아시다시피 트로이 전쟁에서 서양의 엄청난 함대가 일로 건너가서 이렇게 트로이를 멸망시키지 않습니까? 그 요 선이 그 당시 동양과 서양을 가르는 중요한 바다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그 당시에서 이렇게 여기를 넘어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바울이 정말 여기를 자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2차 전도행 때 갔던 코스 그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내려가서 고린도까지 이제 가는 이 거리를 오늘 우리가 이게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1, 2절에 보니까 마게도니아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저자들에게 권했다고 간단히 나와 있지만 방금 말씀드린 그 코스가 한 1년 가까운 세월입니다. 주로 바울이 양육했던 교회들에 개척했던 교회들에 들려서 다시 방문하고 신방하고 양육하는 이게 바울이 보니까 오늘 양육본부 특순인데 아주 적합한 말이에요. 정말 양육을 잘합니다. 바울이 전도해놓은데 그치지 않고 다시 가서 양육하고 신방하고 우리 하루 치면 뭐 CS 시키고 커피 브레이크 시키고 다 한 거죠. 그런데 그 와중에서 그렇게 1년 동안 그 지역 교회들을 다니면서 하는 와중에 밤에는 또 쉬지 않고 책을 썼어요. 고린도후서가 그때 나온 책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저는 뭐 나는 바빠서 책 쓸 시간이 없다. 이거는 다 핑계라는 거지. 저도 보니까 책을 이때까지 30권 쓰면서 많은 경우가 비행기로 이동하면서 카페에서 공항 카페에서 노트북 들고 쓴 책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은 이렇게 참 밀도 있게 쓰면은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여러 말로 권했다고 돼 있는데 이 2절에 여러 말로 권했다고 돼 있는데 영어성에 보니까 speaking words of encouragement.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들 너무 가난하고 다들 너무 몸이 지쳐 있고 너무 정치 상황도 복잡하고 힘든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 당시는 특히 크리스천들은 정말 사회에서 핍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교회가 건물도 없죠. 성경책도 없죠. 목사님도 거기 상주하고 계시지 않죠. 그래서 바울을 만날 때마다 그들을 끊임없이 말씀으로 격려해 주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지도자는 반드시 말씀으로 시리에 차 있는 세상에 지쳐 있는 양떼를 격려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2, 3절에 보면은 바울이 헬라에 머물렀다고 했는데 사실은 정확히 말하자면 고린도죠. 여기서 이제 이 3절에 보면 거기 석 달 동안 있었다 그랬는데 이 가이오의 집에서 석 달을 있었는데 여기서 또 로마서를 썼어요.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수리와 안디옥에 자 3절을 보세요.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니아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그래서 딱 지도 다시 한 번만 보여주세요. 여기서 이제 배를 타고 수리아 안디옥 쪽으로 갈라 그러다가 배를 타는 순간에 암살조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고 배를 포기해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다시 왔던 코스 그대로 돌아가는 거지. 그래가지고 빌립보, 고린도, 베레아 같은 교회들이 또 본의 아니게 바울의 양육 신방을 다시 한번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네 교회들이 양육을 굉장히 잘 받게 됐어. 바울이 오고 가면서 단단하게 양육을 시켰죠. 4절부터 5절까지는 이제 헬라 지방에서 드로아까지의 귀한 여정을 그리고 있는데 거기서 보면은 드로아에 도착해서 이미 믿음의 동지들인 디모데, 아리스타고, 뭐 가이오 이런 사람들과 이제 합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드로아, 우리가 말하는 트로이 전쟁의 그 장소에 도착했는데 여기가 바울한테 의미가 특별한 곳인 거 기억하시죠? 일찍이 바울이 여기서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의 환상을 보여주신 곳이에요.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이 말을 듣고 유럽 선교로 가게 된 정말 비전의 땅이기도 합니다. 근데 바울이 이 드로아에서 직접 복음을 전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에베소에서 2년 동안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이 복음이 아시아 전역으로 확산되어서 바울이 드로아에 가보니까 에베소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쳤던 제자들이 여기 와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많은 또 제자들을 양육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보면은 믿음의 새끼를 잘 치는 사람이죠. 새끼라 그래서 발음이 좀 이상한 듯이 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자녀, 믿음의 손주 이렇게 많이 이렇게 양육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양육이 보람 있는 일입니다. 7절을 봅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이 바울의 제자들을 통해 복음을 믿은 트로이의 신자들이, 그러니까 바울의 영적인 손주들이죠, 대스승인 바울 선생님이 왔다는 말을 듣고 가만히 있을 리가 만무했죠. 그래가지고 몰려와가지고 단기 부흥 집회를 요청한 거야. 참 이런 거는 또 희한하죠. 우리가 보통 교회가 양육 프로그램을 열면 여러분이 등록해 주십시오라고 교회가 요청을 하는데, 여기는 거꾸로 학생들이 그냥 모아가지고 우리가 성경 공부를 받고 싶습니다, 선생님을 보내주십시오, 그런 케이스들이 이제 있었다는 걸. 그래서 바울이 이 정성에 감동해서 일주일 동안 트로이에 있으면서 이들에게 열심히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 당시 일주일 말씀은요, 진짜 아침부터 밤까지 정말 무식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특히 떠나기 주일, 전날 주일에는 신자들과 떡을 떼며 밤이 늦도록 마지막 철야 성경 공부를 시켰다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이 뭐 순예배나 성경 공부 CES 아무리 길어도 4시간, 5시간 넘어가는 케이스는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일주일 내내 하고도 모자라서 밤까지 했는데, 저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 바울이 당장 내일 다시 만나기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장소를 내일도 쓸 수 있다는 걸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번 모일 때마다 절박감을 가지고 가르치고 배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 뭐 오늘 안 되면 내일 하지라는 아니란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내일 살아있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내일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나 정말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우리가 정성을 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8절을 보면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다고 돼 있죠. 여기서 윗다락은 3층 방을 말합니다. 드로아에서 성도들이 철야 집회 장소로 사용한 곳이 이제 3층 다락방인데, 그 당시 저택 구조가 대부분 그랬습니다. 좀 사는 집은 보통 이 업스테어스 룸이 있는데 여기는 3층에 대부분 이 큰 다락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서 가장 큰 집을 가진 신자의 3층 다락방이 가장 컸겠죠. 그럼 거기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락방에 작동산이를 많이 쌓아놓는데 중동지방은 그냥 텅 빈 방이에요. 그 다락방에 등불을 많이 켜놓았는데 해가 져서 어두워졌는데 이제 사람들이 보이도록 이 불을 많이 켰습니다. 이때 전혀 예기치 않았던 상황이 터졌어요. 9절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앉아서 설교 듣다가 졸다가 그냥 그만 떨어져 죽어버렸어. 여기서 창은 그 다락방의 환기를 위해서 뚫어놓은 작은 창문을 가리키는데, 거기까지 사람이 앉아 했다는 것은 다락방에 모인 청중들이 많았다는 것을 암시하고 특히 유두고가 늦게 왔다는 것을 암시하죠. 일찍 왔으면 본당에 들어왔을 텐데 못하고 이제 다락방에 이제 앉아 있었는데, 이 학자들은 이 유두고라는 이름이 당시 하류계층 사람들이 주로 쓰던 이름임을 지적하면서 이 청년도 이 육체 노동을 하는 그런 힘든 상황의 젊은이었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일부러 늦게 온 게 아니고 하루 종일 정말 열심히 노동일을 하다가 말씀을 배우려고 창에 걸터앉아서라도 열심히 설교를 들으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입추의 여지도 없이 들어찼고 통풍도 잘 안 되고 그 당시 뭐 에어컨도 없고 방안은 덥고 냄새도 많이 났겠죠. 그러니까 산소 공급이 잘 안 되니까 전부 다 지금 막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 상황인데 유두고가 하루 종일 노동하다가 너무나 피곤한데 바울 선생님 말씀은 듣고 싶고 이렇게 창가에 앉았는데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다고 이렇게 막 너무 늦게까지 성경 공부가 가니까 눈꺼풀이 계속 감긴 거예요. 목사님들이 어렸을 때 제가 항상 이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설교 때 졸지 마라 떨어져 죽는다 막 이걸로 막 우리 그 당시 목사님들은 굉장히 막 무식하게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맥락이 그런 맥락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유두고가 죽은 게 아니라 이거 기절한 게 아니냐 자꾸 이 부활을 비하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것을 기록한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의사입니다. 의사가 기절한 것과 죽은 걸 구별하지 못하겠어요? 정확하게 죽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3층 다락방의 층으로 치면 고가 높아서 한 10m 정도 높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보다 훨씬 높아요. 그거 졸면서 하다가 떨어지면은 살아있을 그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순식간에 이 젊은이가 죽어버렸으니까 뭐 큰 비극이 드로아 교회에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더 이상 설교를 할 수가 없게 되었죠. 10절 읽습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바울도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그 몸을 안고 베드로가 죽은 과부 다비다를 살릴 때처럼 정말 이 뜻하지 않은 이 비극 앞에 바울이 너무 가슴이 아팠죠. 설교 듣다가 죽었으니까 얼마나 이게 지금 힘들었겠어. 그래서 이 바울은 이 유두고라는 청년을 끌어안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려 그러는데 막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고 막 울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진정시키죠. 떠들지 마라. 떠들지 마라. 예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시체 앞에서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과 똑같습니다. 어째서 우느냐? 좀 조용히 좀 해라. 우리 인생에 어떤 감당하지 못할 사고가 터진다고 해도 우리는 인간적인 비명을 줄이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절망하고 원망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바울이 떠들지 말라 그런 건 그 뜻이에요. 어째서 너희들은 인간의 눈으로만 이 상황을 보면서 절망하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실 것이다. 나사렛 예수의 능력으로 이 청년에게 생명이 들어갈 것이다. 죽음에서 부활로 갈 것이다. 생명이 그에게 있다는 것은 바울이 그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순간 성령이 주신 확신이신 줄 믿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능력이 유두고에게 임하고 있다는 걸 바울이 끌어안고 기도하는 순간 안 거예요. 그리고 선포했습니다. 그 선포대로 유두고가 살았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인생에서 죽은 유두고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11절 12절 읽습니다. 올라가 떡을 떼며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이게 재미있는 게 유두고라는 이름의 뜻이 다행이다라는 뜻이 정말 다행이다. 12절을 보니까 사람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청년 유두고로 인해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고 했어. 유두고를 위로한 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어요. 자기들도 인생이 너무너무 힘들지만 죽는 정도는 아니거든요. 죽은 사람도 살아내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구나 생각하니까 유두고는 비극의 주인공이 아니라 이제 남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비교적 편한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 당시 너무나 사는 게 힘들던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유두고가 다시 살아나서 드로아 성도들에게 희망을 주었어요. 기쁨을 주었어요. 그때부터 유두고 걸어다니는 것만 보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했겠죠. 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죽음보다 크신 분이구나. 그래서 드로아 교회 아이콘이 유두고가 된 거죠. 나중에 그 교회 담임 목사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유두고를 볼 때마다 무슨 생각하겠어요? 야, 주님 부활하신 거 사실이겠구나. 기적이 정말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어떤 교회에서 이런 기적이 있었겠느냐 하면서 유두고는 살아계신 주님의 생명을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 죽어버린 유두고 같은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아나고 나면 여러분은 간증거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보고 사람들이 희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죽은 유두고로 살리신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과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11절에 떡을 떼어 먹고는 쉽게 말해서 야식을 의미하죠. 성경 강의가 길어졌기 때문에 못 먹고 있던 야식을 유두고 때문에 다 같이 먹게 되었어요. 그래서 흥분해가지고 막 이 얘기를 밤새 했겠죠. 살아있는 교회는 기적이 있습니다. 그 기적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껏 얘기하고 간증할 때 우리는 더 큰 힘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돌아갈 수가 있죠. 13절, 16절은 이제 드로아에서 밀레도까지의 여정입니다. 13절을 보니까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자, 이상하죠? 같이 가야 되는데 딴 사람들은 일행은 배를 타고 먼저 보내고 바울이 혼자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32km나 되는 길을 혼자 걸어서 갑니다. 피곤했을 텐데 왜 굳이 동역자들과 편하게 배 타고 가지 않고 육로로 갔는가? 학자들은 추측하기를 지금까지 너무 많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육로를 통해서 혼자 걸으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고자 하지 않았나 그렇게 이제 추측을 합니다. 그 다음부터 아소에서 일행과 다시 조우한 다음부터는 그냥 아주 빠르게 내려옵니다. 3차 여행 전도 집회 오늘 지도 많이 보는데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그래서 이제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드로아로 와서 드로아에서 이제 바울이 아소까지 걸어갔고 아소에서 일행과 합류해서 한 50km 정도 배를 타고 합류해서 미들레네까지 내려오죠. 거기서 또 남쪽으로 80km를 항해하면 거기가 이제 기오아입니다. 여기 터키의 이즈미르 섬이라는 아주 그 화장과 패션으로 유명한 도시죠. 거기까지 내려와서 기오에서 다시 이동해서 80km를 더 갑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사모라는 유명한 해군기지가 도착하고 거기서 이제 에베소 남쪽 45km 지점에 밀레도까지 이렇게 쫙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눈 뜨면은 배 타고 다시 항구하면 좀 쉬었다가 계속 오는데 오면서 또 계속해서 또 교회들에 보내는 편지를 쓰면서 내려오는 거죠. 저는 우리가 이 오늘 본문에서 이 바울의 인생을 보면서 정말 우리도 부지런하게 산다고 살지만 부끄러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바울 시간의 마스터라는 책에서 이 바울이 얼마나 예수 믿고 나서 밀도 있는 삶을 살았는가. 30대 예수를 믿고 나서 그가 30년 동안 주님을 위해 살면서 로마 제국을 세 번 네 번을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것도 다 걸어서 배 타고 그러면서 그 말등에서 다 책을 쓰고 책을 읽고 공부하고 저 유명한 전도자 요한 웨슬리도 그렇다지 않습니까? 영국 전역을 말을 타고 여행하는데 하루에 뭐 수십 킬로를 말을 타고 여행하는데 그 말 위가 웨슬리의 집무실이었대요. 거기다 책을 막 10권씩 싸고 다 책을 읽고 오후에는 또 책을 거기서 쓰고 그래서 말 위에서 졸고 그러면서 영국 전역을 복음으로 덮어버립니다. 그 짧은 인생을 살면서 그러면서도 주일학교 시스템을 아주 어마어마한 걸 세팅을 해놓고 곳곳에 제자들을 키우고 다시 돌아가서 양육하고 편지로 이 CS 같은 양육 매뉴얼을 써서 또 교육하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짧은 인생을 바울처럼 웨슬리처럼 낭비하지 않고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말씀을 배우고 또 부지런히 가르쳐서 우리 CS 멘토링도 여러분 보통 벌써 10명, 15명 하신 분이 있는데 시작했으니까 평생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으로 새끼를 치고 또 새끼를 쳐서 천국에 가면 여러분이 알지 못하던 여러분의 영적인 손주, 뭐 증손, 고손까지 열방의 수많은 제자들이 여러분에게 와서 인사하는 그날을 기약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1분 1초를 낭비하지 않고 살았던 바울 선배를 보면서 늘 할 일은 많은데 시간이 없다고 핑계했던 바쁘다고 핑계했던 우리 자신을 부끄러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에게 사로잡힌 사람은 결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짧은 세월을 살아도 남이 100년 사는 것처럼 밀도 있게 살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자 삼는 사람으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